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제부터 이제 예레미야 21장부터 쭉 읽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아주 이제 거의 백척간두에 선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나라가 망할 지경에 선 거예요. 얼마나 위험했던지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21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 수없이 거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엊그제부터 묵상했던 이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별로 인기가 없었던 그리고 그 지난번에 우리 본 것처럼 성전의 총감독도 막 예레미야를 때리고 막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삼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며 돌아보지 않았던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무시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그제서야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기를 기대한다면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며 하며 살아가는 뭐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가 좀 갖추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그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위기가 끝나면 또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을 기꺼이 당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분은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정말 마음이 다급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예레미야를 이용해서 기도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결국 망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은 유다의 왕,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이요.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이 있었고요. 북쪽에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벨론이 조금 무서우면 애굽에 붙기도 했다가 애굽이 조금 무서우면 바벨론이랑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하기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양쪽으로부터 다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리고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당하는 저 그런 꼴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요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살룸은 이제 잡혀간 땅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살룸이요 다른 성경에 요시아의 왕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살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아하스가요 애굽 왕 바로누고에 의해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가 됐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잡혀가요.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바로 느고라는 왕인데 그리고 살룸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난 뒤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왕도요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사람은 마치 짐승처럼 죽은 짐승처럼 내던져질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왕이 죽었는데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18절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아무도 애통해하지 않아요. 여호야김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꼴이 되느냐. 왕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을 보시면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삭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못으로 붉은 밑으로 칠하도다. 이 사람들이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권위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고대 사회에 왕이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요. 일종의 그 토목 사업, 건축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건축을 하는데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요, 그 집을 짓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집과 넓은 다락방, 고베사회에는요 2층 집 짓는 거 어려웠어요. 지금이야 뭐 높은 건물 짓는 거 괜찮지만 이 시대에 돌로 다 짓고 흙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락방을 넣어가지고 큰 집을 2층으로 짓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큰 집에다가 다락방을 넣는 그런 아주 대단한 건축을 하고 그리고 요즘이야 창문이 많지만 고대 사회에 이게 창에 유리 없거든요. 그런데 이 넓은 창을 넣으면 또 그만큼 고대 사회에는 이게 건물이 부실해지네요. 그러니까 창문을 넣는 이런 거. 그리고 고대 사회에 제일 어려운 것이요. 붉은 빛, 파란 빛이에요. 고대 사회에 붉은 빛, 파란 빛. 요즘도 무슨 간판 같은 거 보시면 제일 색이 빨리 바라는 것이 빨간 빛입니다. 빨간 빛 간판 해놓으면 햇빛에 금방 없어요. 고대 사회에 색소를 넣는데 이게 빨간 빛, 파란 빛 구하기 어려워서 이 빨간 빛으로 칠한다. 이거는 얼마나 화려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창문을 다 백향목, 그 집을 백향목으로 입혔다. 이거 우리 지난번에 성경 읽을 때 성전 짓고 궁궐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짓고 이거 고대 사회에 정말 좋은 목재였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인데 자기 집 짓는 일에 온갖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일을 다 해가면서 자기 집을 멋지게 짓는 이제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는 모르고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또 그거를 통하여 자기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요야김을 자기 아버지 요시야하고 비교를 하면서 니네 아버지 요시야는 뭔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왕 아니었더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으면서도 네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않고 화려한 궁궐이나 지으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야김을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넓은 집을 짓고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이 왕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 왕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뭔가 이 사회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편들어주는 왕이어야 되는데 요야김은 정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는 모르는 채로 아주 자기 화려함, 자기 어떤 풍요로움 이런 거를 과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치적 어떤 라이벌들 혹은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무죄한 자를 죄 없는 사람이어도 다 이렇게 공격하고 압박하고 착취하는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작 왕으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유다 왕들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 그 예루살렘의 왕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게 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탈취당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무죄한 자를 편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탐욕에 매여가지고 못할 짓,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이 황폐해질 거고 다윗의 집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잘 배워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개개인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돼가지고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혹은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이 거룩한 공동체가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고 또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군대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일꾼들을 당연히 퇴출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들을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요컨대 이 말씀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끌려갔어요. 그런데 끌려가서 살았는데 죽은 사람만 못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큰 슬픔과 고통이 있을 거다 선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잘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무죄한 자를 편드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제대로 돌보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잘 믿어서 자기가 복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부터 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내가 복받고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것을 잘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잘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자기가 자꾸 복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가 잘 사는 거는요 모든 우상 숭배자들도 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예수 믿는 신앙의 차이는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복이에요. 자기 건강하고 자기 평안하고 자기 잘 살고 자기 자식 잘 키우고 그거 우상 숭배자와 꿈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예레미야서에서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처럼 고생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하고 슬퍼할 일도 많고 굳이 감당하지 않아야 될 손해도 봐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신앙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 고백, 우리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인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